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은 종말 또 마지막 때 영어로는 last days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이 한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림에 관한 그 구절이 318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이상씩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의 우리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초림의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시기, period입니다. 지금 벌써 이 종말이 2000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1세기에 일어난 일이 21세기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종말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모두가 다 종말의 시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말 안에서 이루어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종말의 긴 시기가 끝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재림 그러면 또 다시 오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계시던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이비 지저스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때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신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고 그때는 현재 차원의 끝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이것보다 더 다른 현격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이죠.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회사에 면접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뭐 5명, 10명, 20명이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10명 남았을 때나 20명 남았을 때나 자기가 이 면접 시각이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20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지금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면접 볼 때 없죠. 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 면접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면 면접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면접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벌써 오실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면 면접 시각이 언제가 와도 내가 볼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 농축이 되어 있는 성경이 이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 많은 말씀을 아주 집약적으로 그 장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요한일서와 맥락을 같이 하고 함께 부각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공동체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킨 것을 여기까지 이제 잘 들어오셨죠? 요한이 지금 그것을 굉장히 위기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도교회에 침투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것은 평소 사도들과 신자들과의 교제를 속여온 것을 아주 증명하고 드러낸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뭐 잘 아시다시피 Antichrist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어떤 무엇을 자꾸 파급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이교도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을 했고 내부에서 그들의 신앙을 혼동시키고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종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누구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던 궁금증이 있는 중에 무슨 뭐 책을 본다라든지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와 일치시키려는 그런 그 인간적인 그 노력이 교회사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이 세속의 정권을 잡은 그 막강한 그 정권 체계를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또 일부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신앙 서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내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대항하고 하는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지니면서 더욱 주 안에 깊이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을 갖고 복음에 대한 더욱더 깊은 확실한 깨달음을 갖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대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나의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인간이시라는 말은 인간이 우리가 구원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참 모델이 되신다. 그분이 먼저 구원을 개척해 나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근본, 근원을 직접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그죠?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것을 베풀어 주는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신 궁극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와 인간 조건이 같으신 구원의 모델을 얻으며 또 구원의 그 근원을 우리가 얻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그런 양성에 입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구원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분별해내는데 사도는 자기 독자들에게 매우 격려와 확신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7절에서도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특정한 사역이나 또는 기능이나 아니면 은사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기름 부음의 양상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가대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실행되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뿔 고동 같은 그렇게 생긴 것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진짜로 부었죠. 이 기름이 하는 일은 이게 빛을 밝히는 매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불을 보면은 기름이 없이는 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빛을 밝히는 매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따라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고 계시는데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도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그 한마디만 딱 이렇게 캐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운다. 심하게 나가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잘못 비약해가지고 삐뚤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거짓 교사들을 다루는 맥락에서 참고하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게 아니고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부르면서 교우들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이 거듭난 자들이 신앙의 특징들을 잘 짚어주었죠.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거짓 가르침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적 조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네 하는 그런 내적 조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확신 있는 신자가 되었다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뭐 지금 거짓 그 교사들의 그 위협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좀 불안하신가요? 근데 만나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달라도 조금 다르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가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나신 분이라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후에 우리가 이게 신자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새기고 아셔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성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고 굳건한 바른 교리를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양성 교리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그 교리를 자꾸 붙들면서 완벽한 지식에 대한 습득이나 이해는 안 가더라도 2000년 교회를 지켜온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그 교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막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그들만의 독특한 주장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딱 캐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벌써 뭐 십수년 전, 2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인데 길을 걷다가 그 왜 하얀 와이셔츠, 저희 토부 중창단이 오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하고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같이 가방 들고 이렇게 경건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몰몬 전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 거는데 뭐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복음서의 말씀들, 뭐 로마서의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막 들이대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성경 참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결국 헤어질 때쯤 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분이 받은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그 경이 하나 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이것도 또 읽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몰몬경 읽을 때 성령 감화가 아주 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중급이라면 그냥 몰몬경은 상급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쪽 저쪽 이렇게 짚어주면서 여기를 읽으면은 굉장히 감동이 올 거라고 너 조용하게 이제 시간에 한번 밤에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강추한다 그러잖아요. 강추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잘 나가다가 살짝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야만 이 사람들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하는 바에 딱 봉착하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이 사람 지금 뭔가 좀 다른 얘기하는구나. 강조점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구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사도 요한의 지금 이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의 분명한 맛을 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압니다. 참기름 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들기름을 줘도 이게 참기름이라 그러면 참기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참기름 맛을 본 사람은 들기름 맛을 보든지 뭐 올리브 오일 맛을 보든지 그러면 참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맛본 사람은 가짜 복음과 또는 복음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냥 이렇게 딱 물러서시면 되는 것이죠. 가짜 복음을 신봉하는 이단들은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침투하거나 포섭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뭔가 불편함을 줍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그러죠. 불편함을 좀 줍니다.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와의 증인도 열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아주 강력한 요새 신흥 이단이죠. 그 신천지 이단 신자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사람이 뭐 뿔을 달고 왔다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 친한 후배가 있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신천지 교우와 이제 선배니까 이제 전화로 하고 뭐 이메일로 하고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우리 그 교우가 상당히 이 사람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날 이중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선배 후배가 이제 뭐 교리 논쟁을 하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그랬대요. 신천지 교우한테 이중수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중수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신천지 교리만 습득하시면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대선지자와 같은 능력자가 되실 분이야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뭐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단단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그 기초가 단단하면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 목회자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우연을 가장해서 신도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드는 그걸 만드는 것이죠. 아주 교활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리트릿에 갔을 때 하루 저녁은 그냥 내내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술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를 포섭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막 회집어 놓고 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요. 아주 그냥 이상한 그 정말 악영향을 끼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리와 거짓 사랑, 사랑인 척하고 왔는데 거짓 사랑,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단단하면 결국 이탈하게 되는데 그럼 이단은 결국 교회를 이탈하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좀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개인수빌 교회에서는 이단이었던 사람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온 적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단이 있으면 저를 조용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겉부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 뭐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편의를 생각해서 그래야 될 경우도 있죠. 그렇게 교우들이 뭐 나갈 때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전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런데도 이제 교우들이 나간다면 그럼 뭐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것이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면 빈자리가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죠.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적 성향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뭐 교리적으로 작은 이 개신교 교리도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런 교리를 다 따져서 그 개신교 교리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몰몬처럼 몰몬 경을 들고 들어온다라든지 이 지금 신천지처럼 이상한 자기들의 그 교파를 또는 문선명처럼 자기가 거짓 예수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교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에 이렇게 대립돼 보이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교리파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개인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정죄되고 판정되려면 엄정한 옛날 같으면 공의회와 같은 그런 절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판정이 돼야 그래야 이단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상하다 해서 이단이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런 말은 굉장히 서투른 허튼 그런 행위가 되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 이단이라고 하면 그 대단히 나쁜 거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단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그건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특히 교리가 좀 더 분명하고 더 아는 사람일수록 너는 이단이야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렇게 충격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이단적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 근거해서 성찬의 본문을 성찬의 측면에서 좀 살피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말의 시기 마지막 때는 이미 말하자면 이제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이게 면접장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때는 많은 긴장이 일어나지만 또는 깨어남도 함께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내가 장차 어떤 새로운 일과 삶이 열릴 것인가, 그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기대감이 굉장히 고무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자에게는 주님의 재림 때 아무리 엄한 면접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면접 평가 때문에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흥분된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그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기념 잔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영원한 기쁨과 그 보람의 나라를 영위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영적 무장시켜주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활력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또 잔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나의 보혈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보혈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출범한 하나님 나라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아직도 이 땅에 고통이 많고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남부럽지 않게 뭐 그것을 자랑하실 또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같이 함께하는 날 그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의미와 그 다음에 포도주의 의미, 기쁨의 의미,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엄청 자제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삶을 함께 하십니다. 요한의 공동체의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고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몸담고 많은 가지각색의 어려움과 곤란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풍성하게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맞이할 터인데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